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을 같이 펴시고요. 요한복음 19장 38절과 39절을 읽을 터인데 저희가 늘 해오던 대로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9장 38절과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9장 38절과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의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따르더니 이 일 후에 그가 빌라도에게 간청하여 자기가 예수님의 몸을 가져갈 것을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니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예수님의 몸을 가져가니라. 또 처음에 예수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알로에 섞은 것을 백근쯤 가지고 오니라. 아멘. 주님, 이 아침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주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아마 카톨릭을 포함해서 모든 개신교들이 이번 주를 이제 부활주일 이렇게 이제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런 어떤 절기로서의 부활절 또는 절기로서의 어떤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교회적으로 이렇게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절기가 전부 다 이제 이교에서 이렇게 유입된 것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태어나심이나 예수님의 어떤 부활하심을 우리가 어떤 날짜를 지정해서 지키도록 성경이 명령하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다소 조금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화에 익숙해 있는 분들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소위 크리스마스도 잘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지키지를 않고 이제 부활절에 계란도 안 나눠주고 뭐 이제 이러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이제 저희가 이렇게 공부하고 파악한 바로는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서 온 어떤 풍습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이 복음과 이교 이방 문화 또는 그 이교 종교를 혼합해서 섞어서 이렇게 이제 하나의 거대한 어떤 종교 시스템을 만들 때 그때 유입된 것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소위 개신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요구하셔도 좋고 또 인터넷에 요즘은 워낙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심리교회 어느 곳에 가든 사이트에 가든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이제 다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38절에 등장하고 또 39절에는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두 사람을 소개할 때 여러분들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아, 이 두 사람은 뭐가 닮은 점인가, 닮은 점이 뭐가 있는지 이것을 좀 여러분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파악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처음서부터 처음 이 구절을 딱 보면서 이 두 사람은 이러한 점이 열 가지가 비슷해 이렇게 딱 나오시는 분은 성경을 대단히 이렇게 꿰고 있는 분이겠죠. 그러나 어렴풋이라도 이게 비슷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여러분께 있으실 텐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38절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이제 먼저 얘기를 했고, 그런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니고데모를 먼저 조금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할 터인데, 니고데모는 여기 보니까 39절에 보니까 처음에 예수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알로에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 우리가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 이름의 의미가 뭔지는 아마 잘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이름의 의미가 거의 유사한 그러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이 니골라입니다. 그러니까 니골라와 니고데모는 대단히 비슷한 이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니고데모 할 때 이 이름에 니코스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들어가 있고 데모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니코스는 정복한다, 지배한다, 다스린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데모스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이것이 이제 조금 어떤 민중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이름의 의미가 백성들을 정복하는 자, 백성의 정복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모님이 니고데모의 이름을 처음에 지어줄 때 사회에서 대단히 높은 사람, 그런 어떤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니골라당 할 때 그 니골라의 의미도 유사하지요. 니코스, 정복하다, 다스린다, 지배하다라는 그 단어와 라오스는 그냥 평범한 백성, common people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지배하는 자, 다스리는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유사한 거예요. 니고데모와 니골라가. 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시죠. 니고데모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시면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유대 사회에 있던 몇몇 그 어떤 일종의 그 사회 부류, 사회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또 계급적인 의미도 갖는 그러한 어떤 부류 중에서 바리새인에 속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좀 여러 차례 보았는데,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사람들은 소위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이제 평신도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이제 저희는 교회 내에서 평신도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 평신도라는 건 없어요. 다 성도고 형제 자매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같은 지체들이지, 누구는 평신도고 누구는 사제 계급이고 이런 게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신도라는 건 없어요, 사실 교회 내에. 그런데 어쨌든 유대 사회 내에서, 유대 종교 사회 내에서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열심히 있는 어떤 그 종교 지도자 그룹을 형성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대단히 열심히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 사람들도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룹에 속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었고, 또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아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 니고데모도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속해 있지 않았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치리자였다는 이 단어 때문에 산헤드린 공의회의 일원이 아니었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 그분께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에게 관심은 있는데 그러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꺼려했다, 두려워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볼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실제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면 보통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 내내 지금 어떤 하나님의 어떤 대언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언자가 오게 되면은 그 대언자들은 반드시 뭔가 그 표적을 행해야 되는데 그 표적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해질 때 그것이 성취되면 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대언자가 맞구나 이렇게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러한 행적들을 볼 때 니고데모는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을 것 같다는 어떤 심증이 자꾸 굳어져가는 상태인 거예요. 예. 더군다나 메시아가 오시게 될 때 그 메시아가 이 저는 자를 걷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고 이러한 표적들을 보여줄 것을 이미 이사야서를 비롯한 이 성경에서 분명히 대언을 해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그러니까 어떠한 평범한 대언자를 넘어서서 약속하신 어떤 메시아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지지하지는 못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은밀히 찾아와서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어떤 확신, 자신의 어떤 믿음의 정도, 이걸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딴 얘기 안 하시고 곧바로 핵심 문제로 들어가시면서 니고데모에게 이 구원의 문제를 이제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랬을 때 니고데모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얘기는 대단히 생소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이 육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다.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님에게 다시 한번 나야 된다. 엄마 뱃속에서 양수가 터지면서 한번 사람이 태어나듯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에게 난 것은 영이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반드시 다시 한번 더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 예수님이 이제 책망하시지요. 니고데모가 9절에 보니까 어찌 이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런 건 도저히 있을 법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 보니까는 10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에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자신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가르쳤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기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습니다. 아마도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의 학식이 영적인 것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떤 세상적인 것, 학문적인 것 또는 종교적인 것 이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에 대해서 대단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나 이렇게 이제 어떤 강연을 통해서 소위 신학자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종교로서의 기독교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믿음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영적인 깨달음도 없고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인정도 안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수준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대단히 학문적인 그러한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학문을 학식을 갖추고 있어도 영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비교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 니고데모가 이날 밤에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학문으로서의 유대교, 학문으로서의 모세율법, 어떤 종교로서의 이 유대교, 장로들의 전통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분명히 되었을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이제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요. 7장으로 한번 넘겨보시면 요한복음 7장에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사역을 이렇게 해나가실 때 사람들 사이에 대단히 큰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파가 갈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이제 비난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파가 갈리면서 분열이 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절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그 대언자시로다 하며 다른 이들은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하되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오시겠느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오시며 또 다윗이 있던 베들레헴 고을에서 나오시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나오셨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예. 갈릴리에서 무슨 대언자가 나오겠느냐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대언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확한 어떤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제 비판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이처럼 그분으로 인해 사람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고 그들 중에 더러는 그분을 붙잡으려 하였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리라. 분열이 생겼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당장이라도 체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관속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이제 산헤드린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종교 경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해 오는 것을 주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흥분했습니다. 45절에 보시면 그때 관속들이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저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그를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관속들이 대답하되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이에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응답하되 너희도 속았느냐 치리자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은 자가 있느냐 오직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로다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관속들 즉 종교 경찰들이 이 예수님을 체포해 오기를 원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직접 보니까 감히 체포할 엄두가 안 나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사람이라면 이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이 이제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붙잡아 왔더니 이제 이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왜 못 잡아왔냐? 예. 그러면서 저희가 이런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희도 속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기꾼이고 사람들을 지금 홀려서 속이는 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 죽여야 되는데 너희가 체포해오라 그랬더니 너희도 거기에 동조했냐 속았냐 이러면서 지금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때 50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밤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래서 이 니고데모 성경에는 이제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어떤 때는 이게 대단히 조금 헷갈려요. 이 사람이 앞에 나왔던 그 사람이 맞는지 이런 것들이 헷갈려요. 그런데 여기서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가로로 그 표현을 넣었습니다.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었던 그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그러니까는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는 그 모임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율법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한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를 심판하느냐. 아,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지켜보자.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좀 더 이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자. 이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죠. 이 의도는 분명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어떤 형태로든 좀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예수님을 변호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이렇게 살짝 우회해서 이렇게 이 예수님을 자기의 어떤 가진 어떤 권한과 위치와 어떤 힘을 사용해서 이 예수님을 조금 그나마 보호하려는 그런 노력인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조사해보라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헤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니고데모가 이러한 제안을 하지 않고 모든 그 안에 모여있던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막 흥분하면서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잡아와야 된다고 얘기했으면 어쩌면 이 관속들을 다시 보내서 그 자리에서 잡아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이러한 말로 인해서 서로 일종의 이제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일종의 분열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체포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니고데모의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어찌 됐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목숨 걸고 고백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공개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19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19장에 왔을 때 이때에는 지금 예수님이 19장 처음 첫 부분에 보시면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채찍질하게 하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긴 옷을 왕이나 입는 자주색 옷을 예수님께 입히면서 예수님을 네가 왕이냐 그러면서 이제 조롱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조롱하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못 박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은 이제 유월절 예비일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이제 못 박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17절에 해골의 장소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에 왔을 때 그분의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30절에 와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숨을 거두시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34절에 군사 하나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다 쏟아지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다 돌아가신 것까지가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8절부터가 우리가 이제 아까 읽었던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 얘기가 나왔고 39절에 보시면 처음에 예수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알로에 섞은 것을 백근쯤 가지고 왔다. 그래서 40절에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 유대인들이 장사 지내는 방식대로 그 향품들과 함께 아마포에 쌌더라. 이제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그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둔 적이 없는 새 돌무덤이 있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유대인들의 예비일로 인해 예수님을 거기에 두니 이는 그 돌무덤이 가깝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해서 처음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이 예수님이 죽으신 시점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예수님께 담대하게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존경과 사랑의 의미로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데 사용할 향료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손으로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시신을 유대인들의 그 장례 관습에 따라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가지고 예수님께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막상 살아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예수님께 대한 공개적인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었는데 그런데 막상 이 예수님이라는 희망이 사라졌을 때 이 예수님이 더 이상 자신들의 희망, 유대인들 전체의 희망이 아닌 상태에서 죽은 자가 뭘 하겠습니까? 이들이 생각에 이미 죽어버린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천하의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이미 죽었으니 무슨 기적을 행하겠는가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니고데모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진작부터 자신의 그 믿음을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자신의 비겁함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속죄의 의미와 또 후회하는 마음, 자책하는 마음 그런 것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점에서 이 니고데모의 이러한 마음은 자기가 그동안 가져왔던, 누려왔던, 쌓아왔던 모든 어떤 기득권을 다 한순간에 잃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나는 이제 상관없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람 아리마대 요셉을 잠깐 보겠습니다. 38절에 아리마대 요셉 이렇게 이제 19장에서 38절에서 등장을 했는데 아리마대라는 것은 지역 이름입니다.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갈릴리 예수 이렇게 사람들이 지칭할 때 갈릴리는 지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유대 사회에 살았다면 저는 이제 주로 인천에 이제 구월동이라는 곳에서 이제 어릴 때부터 자랐고 거기에서 이제 활동 근거지였기 때문에 구월동 박노찬 뭐 이런 식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대단히 우리에게는 어색하죠. 예, 그러나 어쨌든 그런 거예요. 예, 여기 아리마대 요셉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경에서 이 요셉이라는 이름은 대단히 이제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 잘 아는 요셉 중에 구약의 요셉 중에 이집트 총리가 되는 요셉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예수님의 그양 아버지,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 예수님의 이제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지요. 그런데 요셉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과 단 어떤 한 방울의 피도 섞이지 않고, 물론 마리아와도 피가 섞이는 건 아닙니다만, 이 모태를 빌리게 되죠.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그 마리아의 남편이면서 예수님의 어떤 양 아버지가 되는 것인데, 이 사람 이름도 요셉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하나를 이렇게 다시 뽑는데, 그 후보로 선출되는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이에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이 유수도였던 요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이 요셉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는 성경이 많은 말씀을 하지를 않아요. 정보가 많지를 않습니다. 유독 어디에만 등장하냐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해서만 등장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요셉 이야기, 아리마대 요셉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희한한 것은 이 아리마대 요셉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의 기록을 한번 보시면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각각의 그 절들, 기록된 절들, 똑같은 장면에서 기록된 절들을 우리가 이제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57절부터 보시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요셉이라 하는 아리마대의 부자가 왔는데, 아, 여기 보니까 부자였다 하는 정보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일단 부자였습니다. 그도 예수님의 제자더라. 아, 예수님께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형성되었는지는 나오지는 않는데, 어찌되었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처리하는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의 믿음이 확고하게 이제 드러난 것이죠.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간청하매 이에 빌라도가 몸을 넘겨주라고 명령하거늘 요셉이 그 몸을 가져다가 깨끗한 아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그것을 두고 큰 돌을 굴려 돌 무덤 입구에 놓고 떠나갔더니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 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마태복음 기록을 통해 알수 있는 것, 이 사람 부자였고 예수님의 제자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몸을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청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장사 지낼 수 있도록 힘을 쓴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가서 달란다고 주는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 정도 힘을 쓸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일단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어디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냐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놨던 새 무덤. 그러니까 유대인의 무덤은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우리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죽자마자 그냥 땅속에 관에 누워서 땅속에 묻는 그런 식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동굴 같은 곳에, 굴 같은 곳에, 곳을 무덤으로 사용해서 그곳에다가 시체를 향신료와 함께 이렇게 향과 함께 이렇게 시체를 처리해서 방부제 같은 것으로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나사로 죽었을 때도 보면은 이렇게 동동 이렇게 다 이렇게 몸을 층층 감잖아요. 수위로 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체를 동굴 속에 그냥 이렇게 놓는 것입니다.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시체를 동굴 속에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썩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나사로 얘기에서도 보면 사흘이나 돼서 썩는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썩습니다. 거기서 시간이 지나면서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썩으면 그러면은 이제 그 살은 다 이제 썩고 살은 다 부패해서 썩고 예, 그리고 나서 뼈만 남으면 그 뼈를 이제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예, 장례 문화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그런 식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동굴에 갖다 놓는데 이 동굴이 누구 동굴이었냐? 예수님은 평생에 이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새들도 다 자기 처소가 있고 한데 여우도 굴이 있고 한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재산을 모은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같이 이렇게 부자들은 자기가 죽기 전에 미리 자기가 묻혀야 할 무덤들을 이렇게 돈 주고 사놓는 것이죠. 확보를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확보해 놓은 이 새 무덤,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은 이 새 무덤에 예수님을 이렇게 안치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가서 보시면 마가복음 15장에 또 다른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43절부터 아리마대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부터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담대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몸을 간절히 구하니 아 여기 보니까 담대히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 시점에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내고자 하는 이러한 것은 대단히 위험이 따르는 일인데 담대히 들어갔다. 그리고 그 시신을 양도해 달라고 간절히 구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에게는 절박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랑 그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공회원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산헤드린 공회원인 것인데요. 유대 사회에 이런 어떤 사법기관이 크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보게 되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아무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이때 심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고요.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라고 라가는 바보 그런 뜻이에요. 라고 하는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공회 여기 공회가 나오죠.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여기에 나오는 지금 심판의 위험, 공회의 위험, 지옥불의 위험 이것이 지금 어떤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심판이라는 것은 하급 재판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문제들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작은 문제들을 다루는 사법기관이 이게 이제 심판의 위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 공회라고 나오는 것이 이것이 이제 고등 재판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산헤드린인 거예요. 큰 문제들을 다루는 사법기관입니다. 그리고 지옥불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이제 그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를 문자적으로는 지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쓰레기와 범죄자들 이런 것들을 소각시키는 장소예요. 쓰레기장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계속해서 불이 타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옥을 묘사하실 때 그 게헨나 그것을 들어서 그 지옥의 의미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 사회의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을 큰 문제들을 심판하는 재판하는 상급 재판소였는데 그 권한은 아주 막대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이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또 왕들이라 할지라도 유대의 왕들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이 산헤드린의 어떤 이 결정 사항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것에 따라야 됐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산헤드린은 총 71명으로 구성되는데 그중에 제사장이 24명, 장로가 24명, 서기관이 22명, 그리고 의장, 대제사장 의장이 1명, 이렇게 돼서 71명으로 구성되면서 이 모여서 뭔가를 결정할 때는 최소한 23명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의회의 의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마가복음 15장 다시 보시면 역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자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이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분께서 이미 죽으셨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그분께서 죽은 지 오래되었느냐고 묻고 백부장에게 그것을 알아본 뒤에 몸을 요셉에게 주매. 그러니까 빌라도도 치밀한 사람이죠. 막 이렇게 이제 요구한다고 해서 막 이런 걸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 확인하고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이제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그가 고운 아마포를 싸서 그분을 내려다가 아마포로 싸고 바위 속에 판 돌무덤 속에 그분을 두고 돌을 굴려 돌무덤 입구에 놓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조금 더 알게 되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 마지막 순간에 대단히 담대했다. 그렇죠? 그리고 대단히 간절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공의회 회원이었는데 산헤드린 공의회의 한 사람이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이런 정보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시면 누가복음 23장에 50절부터 이제 또 동일한 장면을 조금 다르게 묘사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서부터 보시면 그런데 보라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공회원이며 아 여기서도 일단 공회원이라는 정보는 드러납니다. 그 뒤에 보니까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존경받는 공의 회원이었다고 얘기하고 여기서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대단히 신실한 흠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51절에 그들의 결의와 행동에 찬성하지 아니한 바로 그 사람이더라. 아 그러니까 다른 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할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찬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 이유가 뭐였죠? 성경이 말씀하는 그 이유가 뭐였죠? 예, 시기심 때문에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그렇게 딱 밝히고 있어요.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예수님을 시기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존경하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도시 아리마대 출신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리마대가 이게 이제 사람의 어떤 이름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그 지명 어떤 지역의 이름이다 하는 걸 여기서 알게 되죠. 역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간청하여 그 몸을 내려다가 아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둔 적이 없는 돌무덤 이 돌무덤이 누구 거라고요? 아 이게 지금 자기를 위해서 파놓은 그 돌무덤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이 돌무덤 곧 돌 속에 판 돌무덤에 그것을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장례 문화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어디다가 이 무덤을 파놨다고요? 돌 속에 파놨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부자나 이런 거를 사람 시켜서 할 수 있는 거겠죠. 아니면은 자기가 평생을 파든지요. 근데 흙을 파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돌을 파잖아요. 바위, 큰 바위 같은 거를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무덤으로 쓸 용도로 이걸 파놓는 것이죠. 예, 그래 놓고는 이제 시신을 넣고는 또 큰 돌을 이렇게 굴려다가 사람이 이렇게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큰 돌을 장정 몇 명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돌을 갖다가 입구를 이제 막아놓는다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조금 더 알게 된 것이 이 사람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칭송이 자자했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이 산헤드린에서 이러한 어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결의가 있을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제 반대 의견을 냈었던 사람이라는 것, 찬성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격렬히 싸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찬성하지는 않는 그러한 입장에 섰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9장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38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나, 이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들의 어떤 결정상에 찬성하지 않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다. 이 순간에는 이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따랐던 사람이다. 공개적으로 대놓고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하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유대인들이 두려웠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축출될 수 있으니까, 유대 사회에서. 이 예수님 같은 분도 이렇게 잡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 정도의 사람은 얼마나 더 쉽게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죽일 수 있겠어요. 그런 걸 생각해서 두려웠지요. 그래서 은밀히 따랐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이 일이라는 건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형 사건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가 빌라도에게 간청하여 자기가 예수님의 몸을 가져갈 것을 구함에 빌라도가 허락했다. 이 과정은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아까 다른 곳의 설명에 의하면 간절히 구했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빌라도가 다 확인을 한 이후에 허락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가서 예수님의 몸을 가져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두 사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이제 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이 두 사람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좀 말씀을 들으면서 공통점들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네, 예, 말씀하세요.
적었거든요?
예, 적으셨대요.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은밀히 따랐어요,
지금. 네, 네.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 예, 예수님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예, 예.
장례하는
예, 예. 예, 예.
그 예수님이 죽은 뒤에 공개적으로
예.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 사람들이고요.
예, 예.
두 분 다 부자였을 것 같아요.
네.
부자였다 그러고
네.
니고데모도 뭐 100근을 갖고 왔다는 건 부자인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하셨군요. 예, 예.
공회원,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요.
네.
또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한 사람들이었고요.
네.
담대함과 간절함이 있었고요.
예.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
네.
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반대한 사람이었고요.
네.
몇 개가 되나 모르겠네요.
네. 와, 우리 정백 제자매님이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예, 참 주님께 정말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예. 그리고 정자매님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자매님 몸이 이제 좀 이렇게 많이 피곤하시고 이제 해서 이렇게 이제 조금 졸기도 하시고 하지만은 이제 앞에 앉으시는 이유 자체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앉으시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것을 다 아래 받아 적어서 정확하게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매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다 유대 사회의 어떤 고위직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 의원이라는 것이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이제 제시되어 있는데 이 니고데모의 경우에 이제 바리새인 니고데모의 경우에 이제 치리자였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공회원인지는 아직 사실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을 것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그런 의미에서 두 사람이 다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어떤 위치에 있던 또 고위직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사람 다 대단히 신중했습니다. 그 신중함의 이유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죠?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보면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좀 신중하고 또 신중하기 때문에 또 그 정도 위치까지도 또 올라갈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중함 자체를 우리가 비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또 이 지식인들이 보통 보면은 또 자기 입장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걸 또 꺼려하는 것들이 예나 지금이나 또 다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은밀하게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런데 그 조금 또 이 희한하면서도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희망이 있을 때에는 오히려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비밀리에 예수님을 따랐는데 반대로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 희망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 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지 선언을 하고 나온다면 그야말로 커밍아웃을 하고 나온다면 득될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순간에. 그동안 설사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흠모했다 하더라도 예수님 돌아가셨으니 이미 그냥 끝내버리자 하면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오히려 이러한 시점에 자기의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그 이 최고 제자라고 자타가 공인하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그 이 대제사장 집이었나요? 거기서 이 신문 받을 때 이 도망쳤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분위기 속에서 니고데모와 아리마데 요셉은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믿음은 희망이 있을 때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그러한 수준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께 대한 어떤 희망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은 그것은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분이 내가 기도했더니 이러이러한 것들을 들어주시는 분. 아, 나에게 돈을 잘 벌게 해주시는 분. 아, 내가 승진을 잘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 그렇죠? 아, 내가 아들을 못 낳고 있는데 기도했더니 부처에게 빌듯이 부처 상에게 빌듯이 내가 예수님께 그 대상만 바꿔서 빌었더니 어쨌든 아들을 낳게 해줬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좋다. 그런 모든 것들은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기도했더니 부처님에게 기도했을 때 안 낳았는데 예수님에게 기도했더니 낫더라. 뭐 이런 식의 믿음이라면 그것은 뭔가 내 눈에 어떤 가능성이 있어 보일 때 따르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와 이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은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굳이 그것을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시점에서 이것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단히 귀한 믿음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이 도마와 이렇게 이제 만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죠.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없었어요. 그랬을 때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으면 난 믿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그 손에 못 그 구멍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 창 찔리신 그 허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나중에 도마에게도 나타나시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네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사실 뭐 도마의 믿음도 우리가 뭐 도마의 믿음은 형편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도마도 다 예수님 따르던 사람이고 보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으로 봤기 때문에 믿는 믿음보다 못 봤지만 믿는 믿음이 그게 더 귀하다,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 어떤 희망이 있을 때 믿은 사람보다 예수님께 대한 희망이 다 사라졌을 때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는 제가 진작부터 이것을 고백했어야 하는데 못한 것 죄송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상관없습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이 제일 귀한 분입니다 하고 이렇게 믿음을 드러낸 이 두 사람의 믿음 이것이 대단히 귀한 믿음이라고 믿고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형성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십시다. 찬송 한 장 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782장을 한 장 하십시다. 나의 믿음 변치 않게 782장입니다. 나의 믿음 변치 않게 나의 소망 지치지 않게 나의 사랑 식지 않도록 매일매일 순간마다 지키소서 나의 눈이 내 주님을 볼 때 빛처럼 찬란하게 밝아지니 의의 태양 온화해 주시오 당신의 빛 찬란하게 비추소서 나의 기쁨 잃지 않게 나의 기도 쉬지 않게 나의 감사 잊지 않도록 하나하나 계수하여 살피소서 나의 눈이 내 주님을 볼 때 햇빛처럼 찬란하게 밝아지니 당신의 빛 찬란하게 비추소서 나의 영이 거룩하게 내게 나의 혼이 곧 바르게 나의 몸이 순결하도록 그때그때 개입하여 이끄소서. 나의 눈이 내 주님을 볼 때 햇빛처럼 찬란하게 밝아지니 은혜 대여 문화해 주시오. 당신의 빛 찬란하게 비추소서. 주님,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살아생전에 그 믿음을 보이고 참으로 충성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을 때 오히려 그 믿음의 진가를 발휘한 사람들도 있음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예수님께서 참 우리의 희망으로 유지되시는 그 기간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실 수 없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순간에 우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따르며 충성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